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이제 6장에 와 있습니다. 6장을 펴보시고 그 중간 부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졌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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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스랍들 중에 하나가 이제 부집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서 손에 가지고 이사야 대언자에게로 날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스랍의 그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드러내 보여 주신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알아야 할 충분한 양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더 궁금하고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히 안 알려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는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랍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랍이 영적 존재들, 천상의 영적 존재들 중에 하나인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좌 곁에서 거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좌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지금 심부름꾼 역할을 지금 이 스랍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천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스랍이 이 땅, 이 지구에 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하시고 물론 하늘에서도 천사의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이 땅에까지 와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룹이나 스랍이 아니라 이제 천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존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그곳의 구조가 어떤지를 우리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게 하신 성막 또는 성전의 구조가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의 구조를 복사해서 짓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뜰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늘 그 성막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하늘 성막에서 제단이라고 하면은 어떤 제단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번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향제단, 향단이 말고 향제단, 그렇죠? 아이, 미안합니다. 그냥 향단이라고도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분향단의 향단.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라비, 이 수출 취해 올수 있는 곳은, 향제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일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그, 불 또는 수치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형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속죄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단, 번제단이, 번제단에서 할수 있는 그 일이, 죄를 속죄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사 대언자의 이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취해 온다면 그 수치는 이제 그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속죄의 불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이상한 걸또 생각해야 되죠. 숯이 사람의 입술에 닿았는데 사람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과 관련해서는 불이 타는데 실제 우리가 그 물리적인 불과는 조금 다른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는 않아요. 예, 불이 붙으면 원래 그 까맣게 재가 돼야 되는데 다 타면서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불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타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태우지는 않는 이제 그런 불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불은 그렇습니다. 오순절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했죠. 근데 그게 실제 불은 아닌 거예요. 또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그 산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고 할 때, 그때에도 실제 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불과 그 구름 기둥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할 때에도 그 불이 실제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가진 불이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불기둥이 거대한 불기둥이 그렇게 바로 옆에 있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뜨겁거나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태우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빛만 이렇게 발산하는 뭐 그런 것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불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불과 조금 다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이제 정결케 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 그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정말 현실 가능성을 우리가 좀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좀 느끼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 거예요. 이게 지금 셋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곳에 있는 그 천상의 존재들과 하나님 또 심지어 여기 지금 사람이 지금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로 셋째 하늘은 우주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하늘, 첫째 궁창이 지금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대기권을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우주, 유니버스, 코스모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둘째 하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불러요. 둘째 궁창인데 둘째 하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하나님 계신 그 나구원은 셋째 하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하늘을 넘어선 곳에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우주가 얼마나 이게 사이즈가 얼만지를 사실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건데, 그곳 바깥에 있는 그 셋째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알아낸 그 과학적인 어떤 상식에 의하면 그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이동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이제 광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뭐 이렇게 이제 별과 별들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추어 보면 이것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셋째 하늘에 가 있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곳에 지금 하나님과 지금 함께 대화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거냐, 아니면은 이런 건다 신화야, 이런 건다 가짜야.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얘기지. 그냥 이거는 비유거나 그냥 우화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이제 취급할 거냐를 우리가 진지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도 액면 그대로 이제 믿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들을 몇 군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최소한 여섯 군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잠깐만 이걸 이제 그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만 그냥 보시고 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22장에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서로 만나서 라못 길르앗을 치러 가는 그 전쟁에 대한 그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인데,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지 이걸 놓고 이제 토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언자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대언자들에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거짓 대언자들은 올라가서 싸우시면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그 대언자 한 사람만 오직 유일하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대언자가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한 게 22장 18절부터 이렇게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그야말로 뭐 생중계하듯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대화냐면 하나님과 또 영들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들 간의 대화입니다. 한 영이 나와 주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영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에 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명백하게 섬기는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스랍이나 그룹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영이라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그룹 안에는 이제 그 안에 영이 있었다.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이렇게 따라갔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자체가 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영이 나와서 주 앞에 서서 이르되 할 때 이것은 이제 천사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천사들 간의 그 대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등장 인물이라 그러니까 좀 뭐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 대언자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 대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여기는 사탄 간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내용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 사탄과의 대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리포트한 것 중에서 중계하는 것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스가랴서 이제 아까는 1장이었는데 이제 3장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과 이번에는 사탄도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이 나오고 주의 천사가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주님이 등장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6장의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영적 존재 중에서 지금 스랍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인 이사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누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없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Unspeakable 한 그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 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다 이렇게만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서 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또 하나는 이제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그 보고 들은 이야기들 또 천사와 나누는 대화들 심지어 이제 또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들 이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천사와 사도 요한과 천사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도 등장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셋째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분량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왔을 때 여기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로서는 사실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할 때, 이 뉘앙스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자원자가 없을까봐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뭐 그러한 뉘앙스가 이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이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겠느냐?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좀 바람직한 번역이 아닐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애걸하시거나 탄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마치 내가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하나님까지 뭐 그럼 내가 한번 해드리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마음으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뭐 그래요, 한번 그냥 해드리죠. 뭐. 예. 당신이 아니더라도, 저와 당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서 쓰실 수 있고, 심지어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고 발로 차버릴 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사용해서 그 일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제안을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보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라도 교회 내에서, 그것이 뭐이 복된 소망 교회 만일 필요는 없죠. 어떤 교회가 됐든 본인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 교회 내에서 어떤 제안을 받을 때,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넌 찬양대를 하거라 뭐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제안도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격려도 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고 또 큰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자세를 취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이제 초청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 또는 질문, 이것은 사실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다 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어떤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셨다가 우리라고 표현하셨다가 이렇게 이제 섞어서 표현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난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기 절차를 잘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개역성경 표현대로 내가 죽겠구나. 나는 죽어야 마땅하구나. 저 거룩하시고 저 완전하신 분 앞에 나는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면서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예.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이제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선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낮추시고 정결케 하시는 과정. 예, 그리고 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헌신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요게 이제 올바르된 그런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사야 대언자하고 계속해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뭐 이 구절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아,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냐면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아, 신약성경 이건 한번 같이 펴보십시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그 하늘의 왕국 비유 일곱 가지가 이제 쭉 소개된 장이죠. 비유가 그냥 일곱 개가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10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왜 비유로 말하는 거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지세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이 말씀만을 놓고 볼 때, 이게, 비유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비유가 이게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세요? 후자처럼 느껴지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우상숭배가 가득했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그거 다 봤죠? 그들은 불의와 불법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부패했었고, 탐욕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어떤 탐욕, 이런 것들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과부와 고아에 대한 그 억압, 또 재판에 대한 왜곡, 그 사회상이 완전히 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단 말이죠. 대언자들이 그런 사회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자기들의 행위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우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언자를 다시 보내시면서, 이사야 대언자를 다시 보내시면서 그냥 그 상태가 고착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안 듣고 말안 듣고 안 돌아오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지만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상태가 지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 임계시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도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400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어떤 그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때도 이제 그런 속임수를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행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이 발람의 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그냥 그대로 그 상태가 그대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게 증폭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내가 뭔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나한테 떨어지질 않으면 그거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잘 됐다.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이걸 즐겨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으시려는 그런 어떤 시도를 멈추셨다?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결론은 뭐냐면,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회심해서, 깨닫고 회심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그런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럴 바에야 뭐 대언자를 왜 보냅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그냥 그들끼리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죄짓게 놔두지. 대언자는 왜 보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아 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딴소리 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쨌든 끝까지 그들에게 이제 외치고 그 알릴 기회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는 끝 부분에서라도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런 자들 중에서 이제 그 이 남은 자들이 이제 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이사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이 마태복음 13장에 14절에 보면 이사의 대언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래도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안 듣죠. 예, 안 들음으로써 고침을 못 받죠.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건데 그게 성취가 돼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상태가 이사야 대언의 그 말씀이 성취가 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고착화된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이 이사야 대언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것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이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비유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유의 목적 중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이제 비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이 오히려 더 풍성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우리가 비유를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못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그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침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단들이 전부 비유 해석한답시고 엉뚱하게 그 이제 다 하죠. 안상홍, JMS,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비유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될까요? 그 안에서 그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잖아요. 비유의 목적 중에 그 첫 번째 목적,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겐 그게 다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예, 비유 풀이랍시고 그 교주가 해주는 그 모든 것을 들을 때 그것이 엉뚱하게 풀려버리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취해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런 시간인 것을 저희가 믿고, 복된 시간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데에 모든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그 시간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또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